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은 비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서 시원한 예배당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또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몇 마디 해석하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을 주셔서 각 가정에서 사모하는 이들이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미 전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며 치우침이 없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 말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서는 이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꿈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셔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꿈과 그 해석을 31장부터 31절부터 여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특별하다. 특별하며 그런 뜻입니다. 특심하며 특별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정금 혹은 순금이죠. 깨끗한 24K라고 합니까? 깨끗한 순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성경에 노시라고 번역된 것은 옛날 영어 성경은 노시 브라스라고 번역했는데 근래의 영어 성경은 다 브론즈라고 번역한 브론즈는 노시 청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청동 노스는 황동이라고 하고 여기에 청동 이런 브론즈를 청동이라고 하는데 청동이라고 하는 노시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은 뜻은 청동이라는 뜻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라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혹은 청동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진흙이었나이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한 큰 신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그 꿈도 잊어버리고 그 꿈이 놀라운 꿈이라는 것은 남아있는데 무슨 꿈인지도 잊어버리고 그 뜻은 물론 모르죠. 꿈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그 꿈의 뜻, 그 꿈의 해몽이죠. 꿈의 뜻도 알려주셔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 꿈은 한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큰 사람의 모양이죠. 보통 신상은 큰 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신상이 사람 모양이니까 머리도 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금이 밝은 황금빛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반짝이겠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은도 아주 깨끗한 은은 보기가 좋죠. 그 가슴이랑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청동도 잘 닦아놓으면 반짝반짝하고 그것도 네, 그렇죠. 노끈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밟듯이 예, 그렇죠. 그 종아리, 예, 그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그 종아리는 종아 점점 이제 내려옵니다. 종아리는 철이라. 철도 예, 탄탄한 아주 강하게 보이는 쇠붙입니다. 강한 쇠붙이죠. 아마 가장 강한 쇠붙이죠. 철이. 그 종아리는 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진흙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계속 읽어봅시다. 또 왕이 보신 즉, 자, 계속 지금 꿈을, 왕이 본 꿈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모양, 크고 광채가 아주 특별한 그런 심히 두려운 신상이었는데,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뜨이다고 하는 말은 뜨인다, 떠낸다, 그 말이 떠낸다. 보통 돌을 채석장에 가면 채석해내는 거죠. 큰 채석장에 돌을 떠내는 거죠. 그걸 떠낸다 그러십니다. 채석한다는 말이죠. 채석된, 떠낸, 채석된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보통은 다 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쇠붙이를 가지고 아마 돌을 채석해 떼어내겠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돌이 채석됐다는 것 신기하죠.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되는 그런 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돌이 다 채석하는데 채석장에 가면 다 그 채석하는 기술자들이 다 돌을 떠내겠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돌이 이 아주 두려운 신상, 큰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맨 밑에 예, 발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예,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으니까 좀 약하겠죠, 발이. 그런데 이 발을 아, 이 예, 돌이 꽝 하고 때렸습니다. 쳐서 부서뜨림이. 그러니까 신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신상이지만은 밑에가 발이 부서지니까 전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예, 발이 사람이 암만 튼튼해도 발이 약해서 발이 딱 예, 발목이 부러지면 안 되지만 발목이 부러진다든가 다치면은 전체가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 다 깨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 그 철과 진흙의 발을 꽝 치니까 이 돌이 꽝 치니까 철과 진흙과 원래 철로만 됐으면 돌이 쳐가지고는 잘 안 부서질 텐데 진흙이 있으니까 꽝 치니까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으니까 그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지는데 발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철과 아까 철은 어디부터 있었죠? 철은 종아리부터가 철인데 철이 다 부서지고 또 발에 있는 철과 진흙과 그리고 놋과 청동도 청동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배와 넓적다리 청동도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은과 금이 와 가슴과 팔과 머리까지 진짜 신상이 꽈당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신상 자체가 다 부서져 버렸다. 그런 이제 그 꿈을 꿨다는 얘기는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타작할 때에 알곡은 다 모아놓고 예, 겨들은 다 예, 바람에 불려가 버리게 타작을 합니다. 혹은 확 부는 무슨 팬 같은 걸로 불어서 다 겨를 날려버려야 알곡만 남겠지. 그러니까 여름 타작마 타작할 때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다 팬으로 불어버렸습니다. 불어서 겨가 다 가버리듯이 이 부서진 신상들이 다 뭐 사라지듯이 부서져서 없어지듯이 완전히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리, 가루가 되어버리듯이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우상을 쳤던 아까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채석되지 않은 그 돌이, 그 돌이 이제 다 신상을 부서뜨리고 나고는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 태산은 거대한 산이죠. 큰 산을 우리가 태산과 같다고 그러죠. 태산, 큰 거대한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 신기한 그런 광경입니다. 신상도 신기하지만은 신상을 쳐서 부수는 돌도 신기한 것이죠. 그 꿈을,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이런 꿈을 왕이 꾸셨습니다. 왕이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꿨거든요. 아니라면 아니다, 내가 그런 꿈 꾼 것이 아닌데 너 거짓말한다 그러겠지만은, 왕이 딱 보니까 그래, 내가 그 꿈이다, 바로 네가 말하는 그런 꿈을 내가 꿨는데, 신상의 꿈,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꽝 부수는 꿈, 그거 이상하다, 저게 뭔가 그런 꿈을 꿨는데 인정하겠죠.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영어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문에는 네마르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애, 네하면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 이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내가 혼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영어성경들처럼, 영어성경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할렐루야에 아주 증거를 담대하게 합니다. 왕이 열왕의, 그 이 바벨론 대제국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의 아주 큰 제국이니까 열왕의 왕이고, 그 왕의 권세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는데, 아,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받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은나라죠, 은나라. 셋째로 또 놋같은, 청동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금신상,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신상의 금머리는, 머리는 금이라고 해야죠,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르쳤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금머리요. 또 바벨론 나라 다음에 은 가슴과 팔로 상징된 왕만 못한 나라죠. 예, 금보다는 좀 은이 조금 떨어지죠, 값이. 예, 은과 같은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도 나오죠. 예, 바벨론이 파사에게, 메대 파사에게 망했다는 거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 파사의 왕, 처음 왕인 고레스가, 예,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전 537년에 다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파사 왕입니다. 메대 파사,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죠. 그래서 메대 파사 나라라고 부르죠. 그 파사가 바로,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고 메대 파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제패하는 때가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동과 같은 청동 배와의 넓적다리, 넓적다리와 배는 청동, 노시라고 변했는데 청동과 같은 셋째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는 아주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경제 파탄 속에 있는 지경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나라가 약해진 나라였지만 한때는 그리스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가 온 세계의 문명이 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리스를 헬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약성경도 바로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그 당시에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코이네라고 하는 보통 일반 통속적으로 쓰이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그것이 그 당시의 통용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그때의 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바로 이 헬라 제국이 셋째 청동의 나라로 상징했다고 봅니다. 40절 보십시다. 넷째 나라는, 자,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므로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렇죠. 철이 정말 강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건물들을 철골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철이 강하니까 또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아주 강대한 나라가 철같이 강대한 나라가 나타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짓늘기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지늘게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늘긴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지늘기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메데 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나라, 그리고 네 번째 로마 제국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고 그것을 가르쳤다고 보이고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 또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동의하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주석이고 전통적 주석입니다.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들은 조금 이상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자, 로마 제국은 철 같은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늘기요 얼마는 천인 것을 보았듯이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은 분열하게 되고 또 철과 진흙이 섞였듯이 그 나라에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하며 또 그들은 다른 인종들과 서로 섞여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결국 로마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44절 보십시다. 이 열왕의 때에 바로 이 열왕 왕들이라는 말 열왕은 이 왕들의 때에 로마 제국에 열 왕들이 있었고 열 명의 왕들이 사실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열왕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야 이것이 참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설명하는 그 꿈과 꿈의 해석은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금 한 나라를 계시하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고 중요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들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로마는 다 한때 강한 나라였다가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돌이 쳐서 부서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니까 꿈이, 왕이 꾼 꿈이 바로 이 꿈이고 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은 단지 사람들에게 세계 사이에 펼쳐짐을 열람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한 계획을 보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때, 즉 로마 제국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아, 이제 놀라운 예언이었고 또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세우실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채석된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의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채석된 돌에 의해 설립된 그 나라는 그 영토가 세계적이고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세계적인 나라. 지금 이게 대제국들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도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지만은 그와 같이 그것을 다 부서뜨리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고 그 기간은 영원할 것이다. 몇백 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인가? 이 예언은 다니엘 2장에 예언된 이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신약교회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신약교회, 2000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교회, 할렐루야. 이 나라는 몇백 년하고 망한 바벨론 나라, 메대 파사 나라, 헬라 나라, 로마 나라와 다르게 2000년을 중단 없이 점점 확장돼서 온 세계에 지금 가득해져 있는 나라, 신약교회라고 하는 이 나라. 자, 그것이 신약교회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채석된 돌은 그러면 누군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표현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트인 소리 아니죠. 주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다 부모에게서 나지만은 예수님만은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주님. 그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채석된 돌이죠. 그렇게 보이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돌이라고 과연 표현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 주님이 돌이다. 진짜 돌이죠. 사람의 손으로 채석하지 않은 돌이 지금 꽝 때리듯이 저한테 꽝 때리니까 내가 왕 완악한 마음, 무지한 마음이 꽝 깨뜨려져서 눈이 번쩍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똑같이 여러분에게 꽝, 장로님들에게 꽝 부닥치니까 그렇게 성탄절의 예배당에 친구 따라왔다가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되고, 어릴 때 엄마의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도 가고 예배당 가던 영혼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 바로 깨달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 그게 꽝 돌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부숴뜨리는 것처럼, 그 돌로 부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겠죠. 뺀질이었겠죠. 뺀질뺀질하고 믿지 않고 이 말하면 저렇게 변명하고 저 말하면 이렇게 하고 아이고 참 믿음이 안 들어가네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꽝 한 대씩 때리니까 복음이 정통적으로 잘 돌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보수 정통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돌이 신상 전체를 부서뜨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임할 것이다. 온 세계에 지금처럼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역사죠. 인류 역사입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영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확장 확장돼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과정이 신약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과연 로마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신약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렇게 말했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신약교회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성도들을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나라와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또 즐거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순복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힘있게 시작되었고 장차 그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지금 확장되고 있고 주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신약시대의 구원의 일은 온 세계에 미칠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의 실현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2000년의 마지막 쯤에 복음을 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은 지가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다 복음이 들어갔던, 우리가 터키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아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적이긴 하지만은, 터키야말로 사도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슬람 지역이 돼 있으니까 역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이 된 것뿐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주 예수의 재림의 징조가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때라. 그럼 오늘날이 복음이 다 두루 증거되었고 택자들이 거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제 시간이 다 차지 않았는가. 이제는 시간이 다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자, 본문의 내용을 오늘 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을 주의 재림에 국한시키는 해석, 아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그런 말을 제가 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지금 이 눈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은 주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인데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많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면 아까 역사를 말할 때는 로마 시대를 말했는데 로마 시대하고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다음에 재림을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생 로마, 로마가 그때는 망했지만은 다시 이제 로마 시대가 또 새로 생기게 된다, 이런 이제 중간의 교회 시대를 집어넣는 이상한 역사의 그런 도표를 만들고 있죠. 그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해석은 옳은 건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개혁교회, 대부분의 우리 주석가들은 이것은 다니엘 2장은 예수님의 초림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46절을 넘어가 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 앞에, 신하인 다니엘 앞에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어른 수장을 삼았다. 예, 모든 박사장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박사의 모든 박사의 수장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 친구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자기의 신하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신의 신이라고 고백하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대주제시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통쾌하기도 하죠. 느부갓네살이 왕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느부갓네살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게 되는,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와,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모든 신의 신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을 높였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그는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수장을 삼았습니다. 또 그의 요청대로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섭리자이심을 지금 2장의 이 금신상의 해석에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세계의 지금 한 역사, 긴 역사 중에는 한 토막이지만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을 주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짧죠. 우리의 눈은 몇십 년, 몇십 년도 잘 못 보죠. 몇십 년 전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예, 또 몇 년 후의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짧은, 매우 우리가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게 좀 총명하고 경력이 좋은 또 기록을 많이 한 학자들은 과거의 것을 들춰서 옛날에 어떠했는데 더러 옛날을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옛날은 다 잊어버리기 일쑤고 지금 현재 것도 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저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헤르손 지역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격전이 예상된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 국지전에서는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대단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는 그런 나라지만은 그래서 푸틴은 한 번씩 핵으로 너희를 아주 없앤다는 식으로 그렇게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핵을 잘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핵을 썼다 그러면은 서방 세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 없는 나라를 짓밟으면 온 세계는 핵무장으로 반작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끝내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지금은 러시아가 매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까지 죽은 병사가 3, 4만 명 된다는 통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나 장갑차나 그런 무기들이 엄청 소진되고 있다는 지금 우리가 정보를 듣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현재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 우리나라 안에서 작게는 우리나라 안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또 정당 속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온 세계에 코로나가 덮치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는 관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국가나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요. 신실하게 살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에 내가 그대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었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모든 일들을 주시는 것이니까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온 세계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계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한 돌이 일어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니까 그 신상이 다 부서지고 그 신상을 부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로마 시대에 세워진 그 나라가 신약교회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계시록 아까 인용한 그 말씀과 같이 온 세계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이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 임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아까 골로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땅 위에서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됐지만은 누룩과 같이 작게 시작된 것이 온 세계에 지금 다 퍼져서 거대한 겨자씨 같은 작은 한 알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그 속에 모든 이단 종파들까지도 그 안에 깃들일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기독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영광스럽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성화도 부족하고 현재 교회도 불완전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담력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충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로부터의 다니엘의 승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위기로부터의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할 때, 지금 해석을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더 밝히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이 이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해석의 뜻은 지금 방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진행을 지금 우리가 말했지만은 이런 꿈을, 꿈이 이것입니다. 해석은 이것입니다고 말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땠는데요? 방금 그 꿈을 알기 전까지는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박사들 다 죽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어야 될 자들, 위기에 직면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박사들을 다 죽여라 했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다니엘 앞에 굴복해서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 모든 상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니엘 너가 박사의 우두머리 수장이 되거라. 내 친구들 다 등용해서 내가 직을 줄 테니까 다 그렇게 일하도록 하거라. 아이, 할렐루야. 땅 위에서도 성도가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도 있는 거로구나. 다니엘의 승리, 다니엘의 승리, 위기로부터의 승리. 우리의 삶이 땅 위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있었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사는 삶을 전제한 기도 응답에 있었습니다. 죄만 짓고 산다면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불경건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우상 숭배, 우상 덩어리가 그 삶, 이 심령 속에나 그 삶 속에 가득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부족하지만 순종 생활로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 기도 응답.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의 현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조건 속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그렇고요. 저 자신도 몇 번 내가 그런 간증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예. 참 남편답지 못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람 고생시키는 것도 고생시키는 줄도 모르고 고생이라는 걸 좀 알긴 알았지만은 이제 철이 70살 들어서 들다 보니까 내가 참 고생 많이 시킨 남편이로구나. 학생 남편이랑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 남편을, 예, 결혼은 직장 다 잡고, 자리 잡고, 방 한 칸이라도 제대로 있고, 예, 정상적인 월급이 있고, 그러고 결혼하는 게 정상이지. 학생 남편 아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고생이지, 그것이. 그 고생의 세월이 기니까. 예, 지금 와서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이제는 잘 지금 잘해봐야 다 늙어가지고 왜 잘한다고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요새는 설거지도 조금 하고 예,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를 좀 쓰고 울리지 않고 기쁘게 해보려고 재롱도 좀 피우고 좀 그렇게 예, 노력은 하지만은 아이고 70대에서 이제 철이 드니 한심하죠. 그런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은. 참 고생스러운 세월들이 많으나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래도 고생은 좀 했지만 죽지 않고 예. 그 웃음의 소리로 우리 집사람 보고 예. 나는 다시 결혼하면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는데 다 이제 집사람은 나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대답은 하죠. 그런데 그보다 이제 지금 말은 그래도 이렇게 당신을 위하고 그래도 위하려고 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당신은 행복하잖아. 그런 말을 참 그게 예, 말 같지 않은 말을 그래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직도 죽지 않고 이만큼 살고 그래도 이만큼 예, 요새는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예, 자주 나가서 이제 음식을 사 먹기도 하는데 사 먹으러 가면 내가 목사인 거를 알까 봐 어떤 데는 좀 예, 조심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사 먹기만 하느냐 그런 말 들을까 봐. 그런데 돈이 있어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죽을까 봐 사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사람 죽으면 돈 뭐야 뭐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비도 있고 쓸 돈에 그 비치지 않을 정도로만 쓰면서 살면 되지 싶은 생각에서 감사하게 그래도 사먹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제가 얘기를 하네요. 말씀과 기도로 살면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니 다니엘의 승리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굴복하는 것은 기도의 승리였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은 결코 예,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고 또 장차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광의 천국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다니엘의 승리를 우리가 예로 여겨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늘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면 우리도 실패치 않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